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혼인 잔치 같은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이 말은 천국이 혼인 잔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멋진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면서 안내자의 설명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가 흔히 들었던 천국은 금과 은으로 된 집이 있고 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그런 천국의 외형적인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이미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원래 초청 명단에는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잔치에 갔지만 쫓겨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2절에 보니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초청을 받습니다. 결혼식, 장례, 돌잔치, 개업 등. 그런데 가장 신경 써서 초청하고 또 참석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 초청에 신경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에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등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축하받고 싶은 사람들만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가 초청받은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할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고 또 초청받은 사람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제 왕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었는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누구는 이제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하고 또 누구는 이제 사업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왕의 혼인 잔치보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혼인 잔치는 천국을, 잔치를 연 왕은 하나님을,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 보낸받은 모든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그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폐악을 저질렀을까요? 첫째로는 자신을 초청한 왕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혼인잔치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과 늘 함께 계셨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알려주려고 온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촌 동네에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희생만을 강요하는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길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꾸 올바른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회개하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잘한다, 잘될 것이다 하며 이 자신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은 번창해야 하고 자녀는 잘 돼야 하고 아픈 곳은 나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다. 믿음 있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해라. 내 삶의 결론이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이런 구속사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주일 수요 예배 오라고 하면 주차가 힘들다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일요일엔 좀 쉬자며 거절합니다. 이 목장에 한 번만 나오라면 이 일이 늦게 끝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장 가면 바람 피고 망하고 약 먹고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가기 싫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거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이 초청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혼인잔치를 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번은 혼인잔치나 하루 전이나 그 당일날 이 예복을 들고 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초청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초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의 고매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는 음란의 끝판왕인 아내 고매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라고 하십니다. 고매가 같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많고 흠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 그 초청도 한참께 여기고 심지어 전하는 자, 섬기러 온 자들을 모욕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타던 차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이 차를 파는 한 직원분을 만나서 차를 고르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렸고 이제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미혼인 이 직원분이 제가 우리들 교회 청년이 2,000명쯤 된다고 하니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나누니 자신도 이제 결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면서 청년부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차를 팔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좀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 청년이 이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핑계로 문자를 보내면서 교회에 꼭 오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고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오면 연락을 달라고 이제 문자를 지난주에 남겼는데 곧 답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손님을 보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 내서 꼭 가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이 직원분이 이 문자가 단지 이제 고객으로 만난 목사의 초청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는 바로바로 옵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제 시간 내서 꼭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직원분이 꼭 청년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초청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갑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신 예배의 목장 모임을 어떤 이유로 거절하십니까? 둘째로 이 초청은 거절해도 심판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 이제 10절 내용입니다. 7절의 왕은 자신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이제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심판을 행합니다.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 이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결과인 심판까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죄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의 성공, 풍요를 누리는 기복산에 오르게 되면 여기가 조사오니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팔복산의 배부름 설교에서 우리는 매일 기복산에서 배부르려 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온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억지로 끌어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이 팔복산에 오르도록 초청해 주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좋아서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성공하는 기복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망하는 사건이 왔을 때 이제 돈이 없어서 망했으니 더 많은 돈을 벌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 잘 될 거다라는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쫓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억지로 기복산에서 끌어 내려주신 사건임이 깨달아지니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며 이 팔복산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왕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혼인잔치에 모두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초청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니 이제 내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그 잔치를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초청을 받습니다. 이전의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두 발 달린 사람이라면 그냥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니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게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로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방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초대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맹인, 가난한 자, 심지어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악한 자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분별이 없으니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밭이 있고 사업으로 바쁜 사람들, 다시 말해 전도에서 나를 높여줄 사람들에게만 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 제가 회개가 되었고 오늘 말씀대로 차별 없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서 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믿는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썰렁했던 왕의 혼인잔치가 이 거리에서 초대한 손님들로 인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왕이 잔치에 와서 직접 그 손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 이 왕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면 그 초대에 걸맞는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나를 초대해 준 상대에 대한 이 존중의 표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결혼식의 경우 두 번의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초청할 때는 그 사람이 입을 예복을 가지고 가서 이 전달해 주었을 정도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예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복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상징했고 제대로 된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았기에 미처 예복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까지도 생각한 왕이 직접 예복을 준비했기에 아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었는데도 이제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왕이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물으니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입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잔치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제일 나쁜 태도가 이제 아무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왕의 초청에 대하여 감사도 없고 예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사람을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하며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복은 예수님을 믿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다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만이 주님이 주신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예복을 안 입고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서 이 찬양이 좋아서 목장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목장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좋아서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그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성품으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의 심판은 집이 망하는 사건으로 찾아왔고 저와 저의 가족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 결국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나의 교만에 제가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고 내 의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예복을 입게 되어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있다고 목장에 나간다고 안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와 목장을 섬긴다고 해도 청함받은 자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암투병을 하고 계신 한 집사님 부부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고 이 생사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 이 남편 집사님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이제 조금씩 회복하셔서 이 항암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신 고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덤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바른말도 잘하시고 자신이 한번 결정한 일은 누가 뭐래도 밀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고난이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니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셔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셨습니다. 주사를 한번 놓으려고 해도 혈관을 찾기 힘들어 주사 바늘을 이제 수십 번 찔러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참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그동안 말로 남편과 목원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찔렀다는 것이 깨달아지니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 용서해 달라는 이제 눈물의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암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사건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택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집사님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성공의 예복, 학벌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심판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택함을 입은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의로 살다가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예복을 입혀주셔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라 청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세상의 성공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호시탐탐 세상으로 눈을 돌렸던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사람을 차별하며 구원이 아닌 기복을 향해 나아갔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택함을 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의의 예복을 입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과 목장에 나가는 것에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르니 주님의 초청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가족 건강 가족 기본법은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 생명 보호법은 속히 제정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영혼구원과 가정 중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든 양육의 과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미주 집회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사건과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사건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잘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차별하지 않고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예복을 입고 하루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